시편 59편은 표제에 보면 배경이 또 나와 있는 시입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시편 계속 읽을 때마다 앞에 그 표제어 백그라운드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다 다윗이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찾아온다 할지라도 답답해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마음 가운데 찬양을 지어 주님을 쉬어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짜증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속상한 일도 많이 있고 미워할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내 감정대로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매일같이 지옥일 겁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며 또 짜증내며 속상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처럼 힘든 삶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찬송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이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 그때 되면, 야, 그때 내가 그래도 미워하지 않고 짜증내며 불평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그 상황 가운데에도 찬양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았는데, 야,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반드시 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찬양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득 넘칠 수 있는,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9편은 다윗의 비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비탄시를 27개 정도의 비탄시를 지었습니다. 많이 지었죠? 그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시편 59편이 아마 가장 처음에 지어졌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가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어떠한 찬송을 부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의 마음에 질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저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든지 간에 다 믿습니다. 발 뒤꿈치까지 믿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아무런 잘못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믿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왜 천천히고 저 사람은 왜 만만이야? 그래도 나는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내가 더 힘있는 사람인데, 사회적인 위치를 보나 무엇을 보나 내가 훨씬 높은 사람인데 왜 나는 천천히고 저 사람은 만만일까?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다윗, 당신을 내가 분명히 죽일 것이야. 그러면서 자격을 보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쫓아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힘든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한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부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시편에서도 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더 특별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소유격을 강조한 이유는 친근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일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친근해집니다. 더욱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울부짖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 다윗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친근한 표현인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찬양했던 하나님, 평생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는데 지금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하나님. 동시에 원수도 어떠한 원수입니까? 나의 원수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원수입니다. 사울 왕, 내가 그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그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의 마음을 가라앉혀줬던, 그래서 사울 왕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던 이 나 다윗.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나의 원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드소서. 여기에 보면 지금 나의 원수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는 강한 자들, 여러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건지시며 나를 높이 드실 것이다. 특별히 나를 높이 드소서 할 때 그 높이 드소서라는 그 단어 안에는 안전한 곳에 있게 하소서, 높은 곳이 어느 곳입니까? 지금 뒤에 보면 그 단어를 요새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 누구도 다가설 수 없는 곳, 주님께서 그곳에 나를 놓아주소서, 가장 안전한 곳에 나를 세워주소서. 흥미있는 것은 이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에 보면 굉장히 시적인 매력이 느껴집니다. 처음에 원어에 보면 나를 건지소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를 높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의 원수에게서,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는 일어나 치려는 자들에게서. 우리나라 성경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나의 하나님을 제일 처음에 부르며 시작하고 있지만 원어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동사가 제일 문장의 처음과 끝에 있어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소서.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떠한 단어가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강조하는데 나의 하나님이란 단어를 가운데 둠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를 높이 드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분, 안전한 곳에, 요새에 세워주시는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들, 이 억울한 상황들은 나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니이다. 주님, 내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을 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의 잘못, 나의 죄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죄인의 삶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지금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잘못과 여기에 나오는 죄는 나를 쫓아오고 있는 무리, 저 사울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사울 왕에게 미워한 적도 없고 그를 욕한 적도 없고 원수 삼을 만한 그러한 내가 잘못된 일을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본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님 억울합니다. 어제 우리가 그러한 표현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억울해 죽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죠. 여기서도 솔직하게 다윗이 본인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울 왕이 괜히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그를 미워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의 왕권을 내가 노렸다든지 노골적으로 그랬다면 내가 잘못했겠죠. 저도 지금 저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에게 잘못했다면 내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많은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저 사람에게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요. 그런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의도로 설교한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또 고민이 쌓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주님이 나를 구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주님임을 믿으시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허물이 없으나, 동일하죠? 앞에 나오는 잘못과 죄와 더불어 허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여기에 달려오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매진해서 달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준비한다는 것이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지금은 모든 군사를 모아 몰려오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 돕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원어에서는 우리를 도와주기 돕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돕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뛰어오시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깨어주셔서 그리고 나를 살펴주소서. 나의 이 급박한 상황을 주목하여 주소서. 여기에 지금 깨어 살펴주시다라는 그 표현이 아주 주목하여 봐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나의 상황을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깊이 살펴주소서. 그리고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달려와 주소서. 저들도 지금 나를 잡기 위하여 치밀히 계획하며 나를 죽이기 위하여 지금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나의 이 상황을 살펴주시고 주님이 더 빨리 뛰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 세상의 수많은 풍랑과 어려움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더 빨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 넘어지기 전에 우리 시편에 보면 그러한 구절도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넘어지려 하고 쓰러지려 할 때마다 내가 완전히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끝마저도 놓고 싶은 그 순간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달려오셔서 나의 상황보다도, 나의 어려움보다도, 나의 원수보다도, 사탄 마귀보다도 먼저 달려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깨어서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수들이 몰려올 때 더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주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에 보면 당신은 이라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 주님을 당신이라고 하기가 좀 뭐해서 영어로는 유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님, 이 당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친근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원어적인 것으로 보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많이 있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까지 같이 붙어있는 표현은 시편에도 많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을 아주 절박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사 중에서 대장 되신 하나님,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여기에 나오는 벌하소서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단어가 원래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질 수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원래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방문하다, 비짓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방문하시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방문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시기 위하여도 방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단어를 방문하다라고 번역해놓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번역해놓지 않고 보라소서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보내주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주소서. 그들이 지금 6절에 보면 날이 저물매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개는 들개입니다. 이 개들은 동굴 속에, 낮에는 어두운 동굴 속에 있다. 밤에 나타나 먹을 것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개를 비유해서 사울 일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을 두루 다니며 아주 악을 행합니다. 7절에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악을 토하며, 사람들에게, 특별히 의인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누가 드들이요? 자기들의 악행을, 자기들의 오만한 말을 누가 드들이요? 그렇지만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으리요? 우리가 이 악행하는 말을, 우리의 이 거만한 말을 누가 들으리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을 비웃습니다. 그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오만한 말,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주 교만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야, 너희들, 나의 의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마음에 아픔을 줄 수가 있어? 너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상대방이 보응받는 것도 나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들이 말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며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더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사울 일행을 향하여,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며 그들을 보응해 주실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전무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아까 6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6절에 그 개로 표현된 그 사람들은 와서 입으로 악을 토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15절에는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리거니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떵떵거리며 입으로는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말을 많이 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며 어려움을 줬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의 말로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았던 사람,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6절, 17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십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내가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은 밤을 지새워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힘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시인에게는 아침에 찬양의 거리가 넘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두움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반드시 아침이 또한 찾아올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야, 정말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동토 오는 이 아침에 어젯밤 사이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찬양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어두운 밤을 살아가고 있지만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아침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찬 또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승리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